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배도의 때에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며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살게 될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점점 더 많은 영적인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휴대폰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좋아지고, 이렇게 더워도 뭐 공기 좋아하기가 있고, 이게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이런 내가 무슨 회의를 해서, 여러분 NAP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또 이거를 지금 통과시킨다. 차별금지법, 그게 안 되니까 헌법으로 고치려고 하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법무부 장관령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동성애 뭐 차별금지 이런 것들 지금 다 통과시키려고 뭐 거의 지금 막바지에 지금 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게 아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 우리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하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성애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역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주 영에 커다란 그런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고결한 그런 삶을 살기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삶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스트레스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깊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할때그 모든 멸시를 그 예수님이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영적인 고난과 고통과 스트레스 이런 거, 이거를 견디고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많이 참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진리를 바라보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할 때그 십자가의 수치까지 담당하시고, 그 모든 걸 심지어 멸시하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저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보고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고를 해 주십니다. 10장 37절 가서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여러분 오시는 거 맞습니까? 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 나가면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죄 많은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이 자유 오늘 제가 하면서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많이 들은 얘기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이런 한마디 말이 천둥과 번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공유하게 되면 그건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렇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이 되게 될 때, 이것이 천둥과 번개가 돼서 사람의 마음을 속으로 쑥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한 사람이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한지 지금 한 250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귀에 이 말이 이제 깊숙이 박혔어요. 자유가 아니면 이건 죽음이구나.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게 결국 생각해보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 살아가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박당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적절한 시절에 이 말이 쏟아져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천둥과 번개처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이 된 겁니다. 미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이 패트릭 헨리가 했던 자유인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하는 그러한 제목의 연설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세계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식민지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다가 말 그대로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그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탄압이 점점 강경해지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옛날의 선조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국이라도 이게 너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혁명 세력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거세게 이제 저항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세력이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 없으니까 식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민병대를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1775년 3월 23일에 버지니아주에 가면 리치몬드라고 한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세인트 존 교회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그 식민지 협회가 이곳에서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해 중대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민병대를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견이 분분해갖고 뜻이 하나로 되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어떤 한 신사가 나타나서 쩌렁쩌렁 그런 울리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의장님,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실제 없습니다. 전쟁은 이미 실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우리의 귀에 무기가 맞부딪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 이 신사가 나와서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를 이게 전달하니까 거기 있던 그 회중들이 말 그대로 숨소리도 죽이고 그렇게 이제 듣고 있다가 우려 같은 그런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 말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파력이 나와서 이 말을 했던 그 신사가 미국 독립혁명사에서 큰 이름을 남긴 패트릭 헨리입니다. 패트릭 헨리. 온건파 세력은 무장 충돌을 피하려고 했지만 패트릭 헨리는 민병대를 모집하고 전쟁 준비를 갖추어서 그래 적극적으로 영국에 대항해서 우리가 여기 나라에 독립된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년 있다가 미국이 독립하게 된 거예요. 1776년 7월 4일, 7월 4일에 독립을 선포하게 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한 사람의 이 사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던진 그와 같은 그말 한마디, 연설 한마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규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 식민지로 이거 평생토록 이거 사는 게 이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국 사람들이 종으로 사는 거못 살겠다.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건너와서도 이거 못 살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조직을 단결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1년 안에 미국의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가서 한번 자유가 뭔가, 그래도 정의를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아니면 그러한 상태를 자유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설명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자유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구성원이 자유주의 사회로 탈출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행까지도 제한하고 또 억제한다. 이렇게 돼서 자유와 구속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전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인이십니까? 자유. 네, 자유.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자유와 평등이 이렇게 혼동이 생겨서 평등을 위로놓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유가 없는 가운데 모두가 평등하면 좋겠습니까? 북한 사회예요. 이렇게 자유가 넘치는데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불평등, 이게 좋은가? 어느 게 좋으세요, 여러분? 어느 게 좋으세요? 자유가 평등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중요한가? 예,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평등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저쪽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예요. 평등을 최고 가치로 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려서 지금 온 나라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자유예요. 평등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해야지. 평등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서 교육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 이거 참늘 듣는 말인데, 정말 우린 진정으로 자유를 알고 있는가? 자유의 원천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는가? 예,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영적인 자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기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는. 프리덤이라는 게 있고, 리버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리버티예요. 저기 인천에 있는 저 자유공원은 리버티 파크예요. 리버티는 속박된 걸 풀어주는 해방의 의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프리덤은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걸 프리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속박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풀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든 세상의 모든 것이든 법이 정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원 무궁토록 자유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속박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왜 이것이 성경의 가치인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런 왕국을 이루어 주실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죄가 처음 생겨난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의 씨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뱀과 여자 사이에, 또한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다시 말해 메시아와 그녀의 씨,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 그대로 마귀를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해서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돼서, 여기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발꿈치에 상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귀를 멸절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인류 구원 맞아요. 근데 그 인류 구원에 앞서서 또 뭐가 있는 거냐? 마귀를 멸절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문제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마귀의 속박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하셔서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같이 묶여서 지옥불 속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제 공생애 시작하셨어요. 그 기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공생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를 읽으셨냐?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외를 찾으시니라 일렀으되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공생애를 시작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리고 두 구절을 읽습니다. 그두 구절 말씀이 여기 있어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사역을 하게 하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영과 육과 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복음이 뭐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가져다주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그렇게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이게 앞으로 내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적인 삶을 살면서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공적으로 나가서 복음 선포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어요? 속박에 매여 있는 인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는 이 엄청난 그런 선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냐? 왜 그래요?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속박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박이 돼 있어요. 죄의 속박이 돼 있습니다. 세상의 속박이 돼 있어요. 이 육신의 속박이 돼 있어요. 율법의 속박이 돼 있고 결국은 죽음의 속박이 돼 있고 말 그대로 맨 끝에는 지옥의 속박이 된 상태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딱 하나 이야기하겠다. 그 목적은 뭐예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 이걸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자유인.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종이다. 종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자, 우리가 어떤 뭐 간음죄를 짓습니다. 어떤 무슨 죄를 져요. 그건 뭐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죄의 속박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죽는 데 이르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의, 올바른 것 여기에 다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다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그 틀, 성경 말씀이 전달해 주는 이 말씀, 그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렇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는 건 의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매일같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그새 사람은 너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만 다 하는 게 그게 의로부터 자유로운 거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즉 지금은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다윗의 시편 가서 보니까 내 어린 시절에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도 얼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지었던 이러한 그런 죄들을 생각하니까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짓는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박에 이렇게 매갖고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는 지옥불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로워요?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죽음에서, 육신에게서, 세상에서 나를 그 얽어매고 부정한 일,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이런 거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토록 자유인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와 통치자, 이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간 그 개인, 그 복음이 들어간 그 가정, 복음이 들어간 그 사회, 복음이 들어간 그 국가에는 반드시 자유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와 그 통치자,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예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하고 그 통치자는 마귀의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자꾸 구속하면, 압박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의 모든 좋은 것들을 기여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종교가 영혼의 자유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참 이상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뭐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틀 이런 것이 실제로 사람의 자유를 가장 크게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약 시대를 철폐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철폐가 됐어요. 신약 시대를 계시하셨어요.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제사장 계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제사장 계급이 있으면 구약이고, 제사장 계급이 없으면 신약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계급이 완전히 철폐가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어느 때 필요하냐? 신정 국가에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신정 국가. 신정 국가 시대에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신정 국가에서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처음에 별거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이 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뭐 훌륭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특별한 옷을 입게 되고, 특별한 무슨 관을 쓰게 되고, 뭐 연기 나는 거 이런 거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돼서, 말 그대로 평신도가 있고, 제사장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누구든지 인간 제사장 거치지 않고, 직통 하나님께 가는 길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직통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직통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신정 국가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신정 국가가 아닌 거예요. 신정 국가에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유럽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제사장이 철폐된 거, 이거를 열심히 이제 선포했는데,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교회 안에 신종 제사장 계급을 또 형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90년경에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여기 15절 가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그 책망하는 것 가운데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자, 그 다음에 타협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자, 니골라 당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 니콜라, 이게 할때 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똑같이 설수 있는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레이예요. 이 레이를 니코, 타고 누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시 제사장 계급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 계급이라는 게 없다.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닌데 목사가 마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와 같은 니골라 당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돼서 이 구약 시대에 잔재로 남아있는 이게 적폐거든요.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이걸 치우지 못하고 교회에 이게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안에 뭐가 생겼냐? 교회의 아버지들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요? 교부라고 얘기해. 여러분,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저분 외에는 없으니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천주교 신부를 뭐라 그래? 영어로 파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교회의 아버지들이 생기더니 아버지 중에 또 아버지라고 해서 교회 황제가 생겼어요. 그걸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구약 시대의 신정 정치가 이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제사장 계급과 프리스트와 그 다음에 평신도 계급이 나뉘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이 교회라고 하는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옛날처럼 또 뭐예요? 내게 와서 고해성사 해라 해서 고해성사 받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신정국가를 형성해서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체제를 형성해서 이런 일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무려 천한 2,300년 동안 저 유럽 전체를 휩싸고 그래서 감싸고 영혼의 자유를 박탈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역사 학자들도 그 1000년에서 1200년을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흑 시대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이 기간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저 기존 그 교회가 천주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성경 신자들이 처형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절대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만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것도 누구만 읽어요? 신부들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사들이 여기 오면 신부가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강론을 하니 여기 나와서 몸만 앉아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1200년, 1300년 동안 말 그대로 전체 유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한 1200년, 13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아,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례받는 거, 여러분 세례받는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영세 천번, 만번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고해성사 천번, 만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죽을 때 노자성사 천번, 만번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무려 1200년, 1300년 동안 온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의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때 등장한 인물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예요. 루터가 가만히 보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황을 통한 신정 정치예요. 예수님은 이제 신정 정치는 구약으로 끝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방인들의 이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죠. 신정 정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루터가 보니까 사제들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민초들이 불행을 겪는 이런 일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되고 본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평안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로마를 가서 방문하고 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 해서 로마를 보내줬어요. 로마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악랄하고 한 사람이 누구야? 교황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도 안 되고, 그렇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새벽에 수도를 해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외워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쳐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루터에게 영원의 빛을 가져다 준그 말씀,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 헌장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걸 많이 공부하고 드디어 나중에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신 칭의를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 핵심이 됐던 게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루터가 예,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갈라디아서 주석이에요. 갈라디아서 주석.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루터가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1절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그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독립을 쟁취하게 만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 종교의 틀 속에 갇혀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그렇죠. 이 율법의 속박에 갇혀서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 예수님 뭐라 그래? 자유로 너를 해방시켰으니까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말이 탁 들어오는 게 그냥 어떻게 됐어요? 번개와 천둥처럼 이 루터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예,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 무궁토록 자유인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것만 설교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자유인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설교하고 평생토록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사망에게서, 교황에게서, 신정정치, 제사장 계급에서, 모든 종교 노루에서 속박된 이 모든 것에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주신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냐? 속박의 매인 자들을 거기서 풀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유는 이게 어느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종교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변화가 되냐? 정치가 변화가 되고, 문화가 변화가 되고, 교육이 변화가 되고, 경제 생활이 변화가 돼서 사람을 억누르던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게 어떻게 돼? 해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문명의 빛을 가져오게 된 르네상스가 생기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문화, 음악, 교육 할것 없이 모든 것,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모든 것이 사람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며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내신 게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이에요.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려. 5,500년 동안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그런 자유를 보편적으로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겨우 500년 전에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깨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자유를 내가 누려야 마땅하구나 하는 거를 겨우 500년 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전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인류 역사 시작 후 이제 5,500년쯤 지나서 이제, 이 인간이 자유인이 됐다는 걸 이제 깨달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사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대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란 다름 아닌 개인의 자유를 지칭한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사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개인이란 개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서양에서도 이 같은 의미에서 자유 개념은 비로소 근대에 와서야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 근대가 뭐예요? 종교개혁 이후. 그 전에는 자유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 무려 1200년 이상을 가둬놔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 자체를 사람이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개인 주체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자유 개념은 형성될 수 없는 바.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도 주체성에 대한 의식은 사춘기에 이르러서나 뚜렷해지듯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개인 주체의 개념은 상당 기간의 문화 체험을 한 근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말해, 아담 이후로 5,5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누리는 그 자유, 500년, 1000년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시대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인은 개체로서의 인간이자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고 해서 전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자유로운 그 인간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파급이 되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뭘 찾아서?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대로, 내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좀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겠냐. 그렇죠? 왜 이거를 못 믿게 하냐는 거야. 이거를 왜못 믿게 하냐. 왜 국가가 이 종교를 지정하고 이거 외에는 왜안 된다 그러느냐. 이 국가교회가. 이게 싫어서.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또 우리 침례교인들이 기독교의 그 자유, 여기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그 속박의 멍에를 매지말라고 하는 그 자유가 이 기독교의 자유인데, 이 기독교의 자유를 가진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게 1776년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 그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의 헌법 99%가 여기 성경에서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리버티예요. 리버티, 자유예요. 속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헌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도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매님들 다 투표하시죠? 맞습니까? 미국에서, 이 자유국가에서 여성들이 투표는 언제 했는지 알아요? 1920년에 했어요. 그 전에는 여자들 참정권을 안 줬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거의 안한 거예요. 투표하지 못하게 한 게, 그 투표한 게 이제 100년도 안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런 걸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막 자유를 누리니까 5천년 전, 만년 뭐 이렇게도 좀 무슨 자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런 자유를 줬는데 인간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건 이제 100년도 채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자유, 영혼의 자유, 양심에 대한 이런 모든 자유가 이제 100년도 안된 거라 이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유를 1945년 8월 15일에 해방 이후에 국민들의 대다수가 뭘 원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70, 80%가 여론조사하니까 우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유인, 영원한 자유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이네요. 그 이승만 대통령 중심의 제헌 국회 세력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의 자유인권 민주주의 헌법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게 이게 70년뿐이 안 됐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제 채 100년뿐이 안된 거다. 근데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몇백 년 동안 고생을 했고 우린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보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물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값싸게 취급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헌법 10조에 가서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예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도로 작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을 지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미니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국가가 개인 자체를 조절하는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12조 가서 보니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은 재산권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거예요. 이거를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지난 5,900년 동안 사람을 압제하면서 신정 정치를 통해 제사장 계급 체계를 통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압제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 것을 미국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온 세계가 파급을 시켜서 결국은 70년 전에 우리가 이거를 이승만이라고 하는 영원한 자유인을 통해 기독교인 훌륭한 것 같은 이 기독교 대통령을 통해 이 땅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처럼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억압하고 여러분 억만장자 만들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 주고 집에 넌 평생 갇혀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이 억압한 거를 누가 와서 풀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유로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그 속박의 멍에를 메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유를 반대하냐? 마귀와 그의 세력이 반대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천주교나 이슬람처럼 신정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자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잘 사느냐? 자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그런 나라가 극대화하는 교회와 극대화하는 그런 국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예요. 미국이 그래요. 캐나다가 그래요. 영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러분, 많은 교단이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이에요. 왜 그래요? 영혼의 자유를 주니까. 영혼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주는 이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가 가장 큰 많은 회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떤 나라와 개인과 교회가 가장 못 사냐? 아주 간단해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억압하는 사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삽니다. 국가적으로는 소련, 러시아, 중국,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천주교 국가, 이슬람 국가, 천주교에 속한 남미 국가 제일 못 사는 거 아시죠? 그중에 가장 못 사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평등이 얼마나 평등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평등하다고. 그렇죠? 저런 평등한 국가 가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걸 벤치마킹하면 안 돼요. 저 중공 이런 거 벤치마킹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벤치마킹해야 되냐? 인간이 만든 국가 중에는 가장 좋은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보다 더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또 성경 신자들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성경의 가치고, 종교 개혁의 가치고, 그렇죠? 미국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권의 가치가 바로 영혼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조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해석해서 믿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개인은 그렇게 하되, 교회로 모일 때에는 교회 전체가 동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에 살땐 법에 따라 살아야 되듯이, 내게 무한대의 그런 자유가 있어도 내가 지역교회를 할 때는 지역교회가 정한 그와 같은 룰에 따라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지켜가며 사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숨 쉬고 있어요? 자유롭게 이 교회에 오셨어요? 자유롭게 지금 통영에서도 오고, 광양에서도 오고, 오늘 천안에서도 오고, 그래서 다 자유롭게 오신 거죠? 매이지 않아서 감사하십니까? 누가 가라 말라, 여러분, 너는 A교회만 가고, 너 B교회만 가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매이지 않은 거 감사해요? 예, 특별히 믿음의 자유, 킹제임 성경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이런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마귀에게 죄, 세상, 육신, 죽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지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영원 무궁토록 자유인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한 자유인이 됐어요? 예. 그게 우리 침례교회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예요. 마지막 하나만 묻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다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정정치, 제사장 계급주의, 이런 멍에를 내가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약속하십니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망가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뭔지를 모르고 너목이나 아무렇게나 대하다가 이런 꼴이 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니까, 이 엄청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다 이런 꼴이 났으니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눈동자처럼 이 나라와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휴거되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영혼의 자유가 지켜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 해가며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듣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